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익히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이제 감행하셨지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장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잡힐 수 있는 몸으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한 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 백성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시고 또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이렇게 죽임을 이렇게 당하시는 그 지경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마태는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실 때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를 하시고 예수님의 숨이 이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또 그 남은 사람들은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라고 빈정거리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모욕적인 이제 언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50절부터 이제 5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혼이 이제 떠나가시는 어떤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렇게 둘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은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그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의 의미를 생생하게 부연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식의 그런 의심이 줄곧 교회사 내내 이제 있어 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가져오고 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어떤 그 유대교적인 구약의 배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아마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인지 한번 구약으로 가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13장 20절입니다. 58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84면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눈물로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침상에 누워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14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여라는 그런 이제 그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지금 이제 요아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아람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 같고, 당신의 행한 많은 기적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당신이 이제 떠나가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그런 이야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고 활과 화살을 요아스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라 그러지요. 그리고 그걸로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 꾸러미를 가지고 땅바닥에 내려쳐라 라고 했더니 요아스 왕이 한 세 번 정도만 이제 치고 그칩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죠. 왜 세 번만 칩니까? 한 대여섯 번은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화살을 쏜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이 화살을 가지고 땅바닥에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람을 치는 그 의미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세 번만 쳤느냐? 대여섯 번을 쳤다라면 당신이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며 엘리사가 이제 화를 내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 당시 요아스 왕이 아람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는 했습니다만 아람이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좀 덜 끼친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 번만 치고 말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아람을 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아람을 제거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크게 또 이제 괴롭히는 어떤 이제 일들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냥 죽습니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이제 하나 여기 이제 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냥 죽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사가 죽었다. 그리고 그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엘리사가 죽었으면 2016년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모압 땅에 이제 도적대들이 그 땅을 약탈하러 이스라엘에 왔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이제 누군가의 또 이제 상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막 상을 이제 치르는 중인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오는 거를 보자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시체를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를 어디다가 버리는 것입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이제 집어 던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그 죽음의 효과로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신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기록을 읽었을 때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건 또한 떠올렸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칼빈 선생님이나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비판했던 것처럼 중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악용되긴 했습니다. 이제 위대한 어떤 신앙의 사람들, 어떤 성자들, 그들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뼈를 가지게 되면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을 것이다. 뭐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당시 중세에 그 많은 이렇게 힘이 있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인들의 유골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근거 구절로 삼았겠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엘리사가 살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정말 아람의 군대들을 다 이렇게 눈이 멀게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살아 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엘리사의 뼈로도, 엘리사는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엘리사의 의지와 어떤 엘리사의 어떤 그런 인격과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뼈만으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소생시키실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의 앞뒤에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적 정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미 다 죽어버린 뼈와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이제 다 망해버린 족속 같습니다. 수천 년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또 정신을 차리길 바라셨지만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제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한 엘리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엘리야가 떠날 때 그 이제 하늘로 이제 이렇게 승천을 하지요. 그때 엘리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여, 당신이 떠나면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하늘로 떠나버리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엘리사에게는 열왕기하 2장의 내용입니다. 단지 엘리야의 거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거듭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한번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정말 그 우상 숭배자들과 놀라운 대결을 펼쳤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엘리야는 떠나고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도대체 당신이 가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게 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사건의 의미는 엘리야의 옷에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영적인 어떤 거장들이 남긴 유품에는 그들이 남긴 어떤 그 유적들, 어떤 그들이 남긴 어떤 그 업적들에는 그 자체로 무언가 굉장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겉옷으로도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 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엘리야의 겉옷을 치며 요단강을 치자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정말 거룩하고 명예롭고 멋있게 요단강을 밟았을 때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비록 엘리야는 떠나가고 없고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겉옷 하나로도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는 분이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뼈로도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친분이 있으셨던 교제가 있으셨던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좀 더 빨리 오셔서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체가 되셨고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내가 보러 가자 무덤으로 가자 라고 해서 무덤 앞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하며 슬퍼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33절에 예수님이 한번 비통히 여기셨다는 걸 한 번 더 반복했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33절입니다.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왜 분해하셨을까요? 왜 가슴 아파해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게 한 사람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라고 옆에서 누군가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빈정이 상하셔서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겪는 죽음이라는 현실, 사망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은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지요. 단지 인간이 죽으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는 이 죽음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러한 죽음, 모든 것으로부터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 이 인간이 겪는 이 죽음의 현실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비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비존재는 없다. 왜냐?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자기를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도 끊어져야 되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홀로 이 짐을 이제 견뎌야 되는 그동안에 살았던 인생의 모든 업적과 모든 관계와 모든 명예와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어떤 그러한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두기로 결정한 그 죄의 사건으로 인한 결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허락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그래 네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있다고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도 죽음을 맞고 다른 이도 죽일 수밖에 없는, 죽여야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갖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반신앙적인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너희에게 현실적인 것이냐? 무엇이 정말 너희를 참되게 너희의 존재를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이냐?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고 어미로우신 그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냐?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대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눈을 들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대목 속에 있는 걸까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왔다가 사라질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께서 이렇게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라지게 만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대상으로 세우셔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삼위로 계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한 대상을 만드셔서 모든 우리 택한 자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생명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이 죄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죽음의 현실 가운데 들이밀지요. 죽음의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때 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태초에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빛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마치 블랙홀 같은 그 죽음 속에 잠겨있는 나사로에게 비춰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네가 이 땅에 왔으나 아무것도 아닌 단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깜깜한 무덤 속에 홀로 누워있어서 그 모든 고독과 그 모든 허무와 이것들을 다 짊어져야 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생명의 빛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이 계시는 것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존재의 근거인 것 같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이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참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되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러한 그 있음으로 나사로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분,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리고 있게 하시는 분이 지금 나사로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 강하고 사망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그 업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함몰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중력은 죄의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하셔서 나사로를 죄에서 사망에서 끌어내어 다시 생명 가운데로 서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별들이 아주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지어 빛도 희게하고 시간도 희게하고 공간도 희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그렇게 시간도 희게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피조물을 만드신 주님의 힘이야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망의 블랙홀 속에서 그 사망의 껌껌한 무덤 속에서 다시 불러내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살게 된 무덤에서 일어난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언젠간 다시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겠죠.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이전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한번 죽었던 존재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끊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렸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그때 내 눈앞에는 예수가 서 계셨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바로 우리 모두가 지금 맞이하게 될 현실이 바로 그런 나사로와 같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징인 것이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끊겨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업적으로부터 모든 명예로부터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린 다 떠나게 되고 홀로 무덤에 누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영원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앞에 우리의 눈을 맞추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과학자들의 눈으로는 결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죠. 이 안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공간,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오늘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빽빽한 밀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밀도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과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가득 차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오늘 하루하루에 주님이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으로 우리 모두의 시간을 붙잡고 공간을 품고 계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내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멋있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 없었고 그 누군가의 가족도 아니었고 우리는 그저 무에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살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을, 신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을 주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펼쳐진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모든 없는 것 같았던 존재들을 있는 존재로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의 담대함과 늠름함과 멋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